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창세기와 성경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뛰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구함에 있어서 좀 꼭 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공백인 약 400년 동안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또 깨닫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기간은 느헤미야와 말라키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라키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는 얼마간 침묵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하자 그 계시의 방송은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침묵을 깨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이렇게 딱 서서 분향을 드리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때 그 천사는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고, 우리는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감격적이고 가슴 설레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여러 면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난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상이한 제도,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기구들이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많은 것들이 신약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요와 같은 내용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주전 480년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살레미스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C 333년, 주전 333년이죠. 알렉산더 대제가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것이 헬레니즘 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332년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요. BC 323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320년에는 프톨레미 1세가 소테르의 시대를 열게 되고 BC 312년에는 셀루쿠스가 시리아 지역에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는 유다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후 유대 땅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203년경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결과로 유다는 시리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통지가 힘들고 막강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BC 170년경에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훼손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는 유대 역사상의 네로 황제 이렇게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C 166년에는 유대의 대제사장인 마티아가 시리아에 대항을 해서 이래가지고 마카비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예수님은 바로 이 로마의 점령하에,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던 시기에 태어나시고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40년 로마의 원로원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7년 헤롯은 마지막 마카비 시대의 지도자인 안디고노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1년 게사르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주전 19년 헤롯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작업은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작업이었습니다. 주전 4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4년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BC, AD 이곳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매기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중간 기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 막강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몰락하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가 죽자 여러 장군들이 일어나서 영토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싸움 와중에 예루살렘은 셀리쿠스에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왕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은 새로운 강대국이 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후 신약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로마의 원로원은 헤롯을 유대왕으로 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에 대항하는 사두개파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뭐 그다음에 서기관들 뭐 헤롯 당원들 이런 여러 파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메이저 당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국의 이교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구분하여 순수 유대교 방식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열의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엄격한 잣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왔고 다윗 왕가를 재현시키려는 열망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향을 동시에 가진 나름대로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극우파, 우리가 뭐 요즘 우파니 좌파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아마도 우쪽으로 한참 가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좀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래서 부유층 사람들로 조직된 나름대로의 사람들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들의 사회적인 성향도 살펴보면요, 뭐 그래도 뭐 전통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성향을 나름대로 지닌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부유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유적인 경향을 띠는 것이 매우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사두개파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경향이란 말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부스러기 정도를 떨어뜨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해 보이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내어놓는 법은 없단 말씀이죠.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고 신학적인 자유주의 성향을 띈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는 생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히랍의 에피큐리안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두개인들이 한때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끌기도 하였지만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듯이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의 그런 사고방식도 곧 그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누었던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 성경과는 400년의 차이가 있다. 그 400년의 차이 속에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들도 많이 변해졌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파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에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암쪼록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성향은 사회의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부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유적인 경향을 띠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향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부스러기 정도를 떨어뜨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한때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였지만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듯이 오늘날의 사두개인적인 사고방식도 그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에스라 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항을 아주 세세하게 정밀 분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 그 자체보다는 율법의 조항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자 즉각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낼 정도로 성경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으므로 이제 서기관들은 재빨리 그곳으로 가 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문자 자체에만 관심을 보였지 그 내용과 정신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왕왕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그 말씀을 내 생활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만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신학적인 개념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그런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서기관들과 같이 굳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마 정파를 찾아본다면 헤롯 당원들을 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아주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조의 번영을 바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바로 70인역이 이 시기에 번역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285년에서 247년 사이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경건한 유대인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각 지파에서 6명씩 모두 72명이 모여서 번역하게 되었죠. 그렇게 번역하였지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셉투아진트 즉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이라고 하는 말은 70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70인역을 사용하였고 우리 주님도 가끔 여기에서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외경들도 이 시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외경이 14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위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2권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시편과 에녹서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이 책들은 구약의 유명한 두 인물을 표제에 내걸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두 사람이 저자인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세상을 예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네 명의 제자들이 기록에 남겼고 우리는 이 성경들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당시 종교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부와 법과 질서로 인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로마인들은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법과 질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랍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간접적으로는 수많은 신비종파들로 가득 찬 동방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을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는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갖가지 이단들이 출현하고 또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가 필요하듯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지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심령이 상하고 갈급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